오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제목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정말 위하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또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그 십자가라는 그 시에서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두려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 과정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랑의 시련 속에서 수많은 심령이 예수의 피로 죄로부터 사함받고 사탄의 그 결박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랑의 결실을 보며 행복해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아들이 그 고통을 잘 감내하고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그 결과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 사랑의 결실을 볼 때 하나님도 역시 행복해 하셨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더 나아가서 더 저질한 그 비너스의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아주 괴롭히고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만큼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니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건강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공동체를 볼 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듣던 날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하라고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고 우리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물질적으로 복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것보다 정말 바울 사도가 간구한 그 사랑의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며 그 부흥, 그 미국을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지식을 초과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오는 것인데 바로 spiritual sense, 영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spiritual sense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의 영감이 없으면 99%가 다 쓸모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스피리추얼 센스, 영감을 주시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상투적으로 기도를 했군요. 저도 바울을 본받아서 제 자신부터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스피리추얼 센스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 저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다 헛된 노력이더라고요. 헛된 노력, 돈도 다 사라져버리고 수고한 것이 정말 쓸모없는 것에 막 시간과 돈을 쏟고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내가 손해볼 것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열심을 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냐면 이렇게 우리가 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의 계획,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녀를 위해서 부귀영화, 그저 좋은 직장, 돈 많이 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허무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가 잘 살아보겠네 하는데 40대에 세상을 떠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 형제가,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주께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 스피리추얼 센스, 영감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요. 나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고집대로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혼자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성령이 지혜 주시기를 바랄 때 성령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 성령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또 성령의 지혜가 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하다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 행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리들이 막 내게 지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정말 필요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또 예배 시간에 듣고, 말씀은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에 이제 어느 양로원에 가지만 거기에 보면 미국 할머니가 유일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국 할머니가 성경을 이마하는 걸 놓고 어두운 침대 밑에서 계속 보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말씀의 맛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꿀처럼 달게 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고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뭐하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적어도 30분, 좀 시간 있는 사람은 1시간 딱 그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알고 매일 밥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에게 스피리추얼 센스, 영감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은 역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은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내 마음도 감동이 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잘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사람이 이제 주께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의 영감이 있으니까, 성령의 뜻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생각이 되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과 분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육체의 욕망이 유혹하고 막 여러 가지 음란과 막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과 막 혈기와 인간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이 막 역사하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사고와 나의 삶 모든 것이 성령의 분위기로 물들어져 버린 사람은 그런 것 아무 관심도 없고 너무나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데 가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합당한 삶,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란한 삶입니다. 첫째가 음란한 것, 음행, 간음의 7계명을 저지르는 그 어기는 간음의 죄,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거 사이비, 미신, 막 사주팔자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냥 분쟁이 나가지고 투표가 나뉘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본인도 어느 한 패에 들어서게 됐어. 그러면 그런 그 분쟁하는 그 비디오를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저들의 입에서 저런 욕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막 다툼과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막 넘어지고, 오 주여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가 100번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욕이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다툼과 욕설과 비방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의 그 육체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쫓아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스피리추얼 센스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함정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화평, 평화, 사랑, 섬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참아라, 자비로워라, 사랑을 베풀고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평화하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선행을 행하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누가 또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막 중학생이 사람을 죽이고 막 깡패들처럼 막 조폭처럼 하잖아요. 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정말 그 성인들이 악한 문화를 심어 나와가지고 악한 드라마를 봐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사회에 그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죄의 어두운 것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죄를 저지르고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1세대, 이 기성세대들의 문제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어두워져가는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세상의 논리와 경제주의적인 논리와 다르게 나를 희생하면서 우리 주님의 논리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주님의 논리, 사랑의 논리, 아가페의 논리, 우리가 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밝아지겠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걸 보겠죠. 야, 우리도 희생을 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는구나, 나의 그 욕심 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구나, 뺨을 맞아도 오른쪽을 대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사회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그 반대죠. 다 나만 잡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그런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런 사회로 계속된다면 아, 그거 큰일 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나라는 존속되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느니라. 이 죄악된 세상이 어두워서 죄에 빠져서 다 자기 욕심만 쫓고 살다가 마귀의 궤계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와서 빛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보고 배우는 자마다 행동하는 자마다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 세상의 빛이 되는 빛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 주님이 이중의 사랑, 최고의 지상 명령을 주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빛으로서의 이 세상을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세목세목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통틀어서 원리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면 빛이 됩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깊은 원리가 있어요. 그 사랑을 모든 일에 적용하면 이 사회는 밝아지고 거기에 다툼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찾으려고 하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된 세상이 되고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된 삶은 나만을 아는 에고이스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네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과, 그러니까 처음 세례받을 때와 지금과 똑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초보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녔으니까 성경도 몇 번씩 봐야 되고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많이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고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이라. 그만큼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치기 소년이 그 거대한 사울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메시아의 조상이신 다윗의 그 조상의 상징적인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계시까지 주실 때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생각하겠어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까? LA 지진 날까봐 무서워서 저기 텍사스 휴스턴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허리케인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비행기를 탔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 911, 911 그 세계 무역 빌딩,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저 한국의 그 삼풍 빌딩 그 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또 그 무서운 암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는 것은 인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센스 영감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 다 알고 너의 걱정을 내가 다 알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목자야, 너에게 먹여주지, 너를 지켜주지, 너를 인도하지, 너를 건강하게 해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거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경험이 많아야 돼요. 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게 막 느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친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또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날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스피리추얼 센스,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